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3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과 구약 욥기입니다.
8장.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떼실 때에 그때 하늘은 반시간쯤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모시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는 금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바칠 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들은 보좌 앞에 있는 황금 제단 위에 바칠 것이었습니다. 향을 태운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 위로 내리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 소리가 나고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번개불이 번쩍이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 채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그의 나팔을 불자 우박과 불이 피와 섞여서 땅 위로 쏟아졌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의 나팔을 불자 불붙은 큰 산처럼 보이는 것이 바닷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였습니다. 바다에 사는 생명체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있던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별이 횃불같이 활활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별은 강의 3분의 1과 샘들을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입니다. 물의 3분의 1이 쑥에 변했고 이 쓴 물을 마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자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의 3분의 1도 빛을 잃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앙이 미치리라, 재앙이 미치리라. 아직도 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았으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미치리라.
Thank you.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욥기 제39장.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지켜본 일이 있느냐? 들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언제 구풀에서 새끼를 낳는지를 아느냐? 낳은 새끼를 언제 광야에다가 풀어놓는지를 아느냐? 그 새끼들은 튼튼하게 자라나면 어미 곁을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해주었느냐? 누가 날쌘 나귀에게 메인 줄을 풀어주어서 마음대로 뛰놀게 하였느냐? 들판을 집으로 삼게 하고 소금기 있는 땅을 살 곳으로 삼게 한 것은 바로 나다. 들나귀가 시끄러운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아무도 들나귀를 길들이지 못하고 일을 시키지도 못한다. 산은 들나귀가 마음껏 풀을 뜯는 초장이다. 푸른 풀은 들나귀가 찾는 먹이다. 들소가 내 일을 거들어주겠느냐? 들소가 내 애완간에서 잠을 자겠느냐? 내가 들소에게 쟁기를 주어서 밭을 갈게 할 수 있느냐? 들소들이 네 말을 따라서 밭을 갈겠느냐? 들소가 힘이 센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하기 힘든 일을 들소에게 떠맡길 수 있겠느냐? 들소가 심은 것을 거두어들여서 타작 마당에 쌓아줄 것 같으냐? 타조가 날개를 재빠르게 치기는 하지만 황새처럼 날지는 못한다. 타조가 땅바닥에다가 알을 낳는 것은 흙이 그 알을 따스하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알이 발에 밟혀서 깨어줄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들짐승이 그 알을 짓밟을 수도 있음을 알지 못한다. 타조는 알을 거칠게 다루기를 마치 제가 낳은 알이 아닌 것 같이 하고 알을 낳는 일이 헛수고가 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도 하지 못하니 이것은 나 하나님이 타조를 어리석은 짐승으로 만들고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한번 날개를 치면서 달리기만 하면 말이나 말탄 사람쯤은 우습게 여긴다. 욥은 대답해 보아라.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이 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것이 너냐? 네가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만들었느냐?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 위세당당한 콧소리를 네가 만들어 주었느냐? 앞발굽으로 땅을 마구 파대면서 힘껏 앞으로 나가서 싸운다. 그것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른다. 칼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는다. 말을 탄 용사 화살통이 덜커덕 소리를 내며 긴 창과 짧은 창이 햇빛에 번쩍인다. 나팔 소리만 들으면 머물러 서 있지 않고 흥분하여 성난 모습으로 땅을 박차면서 내달린다. 나팔을 불 때마다 힝힝하고 콧김을 뿜으며 멀리서 벌어지는 전쟁 냄새를 맡고 멀리서도 주위관들의 호령과 고함 소리를 듣는다. 매가 높이 솟아올라서 남쪽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이 내게서 배운 것이냐?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네 명령을 따른 것이냐? 독수리는 바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자고 험한 바위와 요새 위에 살면서 거기에서 먹이를 살핀다. 그의 눈은 멀리서도 먹이를 알아본다. 독수리 새끼는 피를 빨아먹고 산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쓴 편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를 표현하고자 했던 그 목적을 끝내면서 드디어 마지막 인사를 바울이 직접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의 일반적인 형식과는 더러 다른 부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복음의 사역을 돕고자 하는 이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께 드린 헌신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가 아니면 다음 세계인 영광의 나라에서라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데서 헌신은 반드시 기쁨을 결과하고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오로지 헌신으로 복음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조차도 분열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을 보면서 이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도 완벽한 회중은 있을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음도 배웁니다. 아무리 완벽을 추구하며 진리를 행하여 한다고 해도 완벽한 경건은 새 예루살렘에서나 완성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의 편지인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역시 같은 은혜에 참여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19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행한 선한 일을 바울 자신은 갚을 수 없고 다만 축복할 뿐이지만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도의 복음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라는 확신의 축복입니다. 복음 속에서도 사도행전에 증거된 것처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20장 35절 하반절에 하였듯이 분명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됨은 주님께서 친히 주신 교훈입니다. 결국 신령한 복음의 일에 기도와 물질로 참여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용하게 생명의 복음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의 경험이었고 이런 결과로 더욱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받고 응답으로 돌려주는 것의 상급 역시 바울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19절의 약속이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는 무조건적인 은혜, 즉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받은 데서 그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되갚는 것에 대한 상급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셨음을 증거합니다. 그 갚음의 장소는 역시 그 선물을 거저 받은 통로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대로 우리는 없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물질인 하찮은 것을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절대로 초라하지 않은 영광 가운데라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범위를 말씀합니다. 우리 세상은 아무리 영화로워도 쉽게 사라지고 말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성과 영광의 범위는 사람이 감히 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영광 가운데라는 표현은 그 채움이나 갚음이 한계가 없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우리의 초라한 가운데 드려진 것들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도 갚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보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은 감격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표현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20절에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좇아 죄로 멸망할 우리를 위하여 사람 세계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간악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하반절에 우리 주님 예수도의 은혜를 다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같은 찬송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 27절에 이 두 곳에 모두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일을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실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은혜를 세세무궁토록의 역사 속의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께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광을 드려도 모자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1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성도와 성도 간의 문안입니다. 언제나 바울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즉 하늘로부터 거듭나고 그 영광의 약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하늘의 권속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문안 속에도 그런 신앙의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냥 빌립보에 있는 교우들에게 문안한다고 해도 결례나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 생명의 능력 안에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뭇 독선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21절 상반절에는 문안은 단순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교우 전체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축복하고 문안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바울의 의향을 헤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머물러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축복이나 문안을 함께 받고 있음에도 대상이 되지 못함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와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고 전체를 향해 문안하라, 문안하고 라고 하는 것은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직분자들을 대상한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런 간략한 문안은 에베소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으면서도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는 당부는 개인별로 문안을 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연이어 또 한 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22절 상반절에 해서 비록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모든 성도에게 바울로부터의 감사의 인사를 전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교회들의 편지에는 별로 언급이 없었던 로마 황실의 친척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인이라 22절 하반절인데 당시 황제는 정신조차도 온전치 못했던 네로가 집권하는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인이라 하는 것은 어쩌면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만 이룰 수 있었던 성과로 이것 때문에도 빌립보 교회에 더욱 감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이유입니다. 당시 황제의 집안은 말할 것도 없고 로마의 관료들이나 그의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죄수의 형태로 이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이 일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힘으로 철옹성 같고 여리고 성벽 같은 로마의 근위병들을 비롯한 황제의 집안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계산하고 연구해봐도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는 확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사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를 힘입지 않고는 죄의 세상과 구별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표현은 달리 생각해 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원리는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변해도 또 어느 위치, 어느 시간에서나 변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중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나 일, 행동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결과해야 함이 당연한 것이라면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도의 은혜는 성령과 더불어 그러한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고 부어집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고 당연히 여겨지는 것이라면 이 은혜를 믿지 못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편견 없이 주어지는 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신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행해야 하나님도 그 대가로 무엇을 주실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은혜 자체, 즉 하나님의 선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단순한 축복인 것 같지만 이 한마디 속에 빌립보서의 복의 조건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는 사람만이 기쁨의 삶을 살고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 사역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한 로마서 11장 6절에 했던 것처럼 매 순간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하는 삶을 살 때 가난에서도 부요에서도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감격의 고백을 바울처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 오순절이 찾아왔습니다. 이 오순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를 예루살렘에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고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바울의 활동에 중점을 두고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기록을 통해서 교회의 설립과 그에 따른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등이 그것입니다. 사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몸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교회와 천국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교회 설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설립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방금 읽힌 말씀처럼 교회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도 교회가 설립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교회의 설립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나 그때에는 아직 그 나라의 영적 특징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교회가 설립되기까지는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전도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7절에 나옵니다. 나중에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의 교회를 언제, 어떻게, 어디에 세우실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세워질 것이다. 둘째, 교회는 권능으로 세워질 것이다. 셋째,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목매에 자살한 가롯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 마떼아를 사도로 선출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50일 후에 오는 명절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날 아침 9시쯤 사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침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선지자들도 이것에 대해 예언했는데 이제야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군중에게 전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 술을 마시고 주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와 같은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 설교는 힘이 있었고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 알고자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기 전까지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날 약 3,000명이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때 비로소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그날 개종자들은 구원을 받았으며 주님은 그들을 교회에 더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며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란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되며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을 주님이 교회에 더하신 것이지 결코 믿는 사람 스스로 교회에 더해진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주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절름발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유대인들의 비위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협박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석방된 그들은 다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다시 이들을 붙들어 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으로 옥문이 열림으로써 그들은 다시 나와서 전도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을 세 번째로 다시 붙잡아 협박하고 매를 때렸지만 사도들은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다른 어려운 문제들도 생겨났습니다.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 돈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도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는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들의 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하셨고 이 일로 인해 교회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무시를 당하여 원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일곱 일꾼을 택해 매일처럼 돌보는 일을 맡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인데 그는 얼마 후에 유대인과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가 잡혔을 때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를 듣고 분개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교회가 설립된 후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일 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처럼 한때 그리스도인을 받게 했던 사울이 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질서를 부여하여 유지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스리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이들 가운데 생계 문제로 너무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너무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평화를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먼저 용서하며 화평케 하는 자로 살고자 하오니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탄의 악한 계략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는 모습을 보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롭고 거룩하신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